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과정 가운데 신약에서 동일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7장, 18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례를 비추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18장 서두였습니다.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례를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게 민족이 되게 하고 강하게 되게 하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구원을 베푸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쇼윈도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으면 자기들 중심으로 한 문화를 타인들에게 전수하지도 않고 타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구약 내도록 말씀하셨던 열방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는 쇼윈도 거울로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일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쇼윈도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동일한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보여줄, 전도를 해야 할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미션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지를 마태복음 18장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18장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으로 나를 밝히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사라에게 직접 그 기한을 밝혀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사례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었습니다. 아니요. 빛이 꽂혔습니다. 나는 모세하여 달아 없어졌는데 나는 내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런 의미로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말씀을 한다.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나는 모른다는 것, 그것이 사례의 웃음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실 텐데 그 말에 뭐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믿음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얹어서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는 걸, 높다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큰 믿음이 무엇이라고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까? 믿음이 크다는 건, 믿음이 커진다는 건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정비례해서 믿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기도를 해서 교회에 온 병자가 나오면요, 그 목사는 믿음이 큰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몰려듭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큰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지 우리가 만들어낸 부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꾸짖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믿음과 정반대의 믿음의 길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나는 작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고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것들도 정의하실 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요, 그분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더 커져가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보하는 것이었다. 지난 시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믿음생활은 자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점점 커져가고 사람은 점점 작아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되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신앙의 어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비추는 것들이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있어야 생명체가 썩지 않듯 말씀은 우리를 밝히시는 반면에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면 자라가는 사람보다 퇴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이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수요일날 또 나와서 또 한 번 더 듣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두면 우린 자연스럽게 커져가고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일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셨으니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1단계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셨습니까? 말씀과 당신을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건 맡긴다라는 건 불교가 말하는 해탈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같은 범주에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하나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말씀에 나를 맡긴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아니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건 맡기며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극치입니다. 순종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낮아진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지금 뜬금없이 결론을 먼저 말한 이유는 마태복음 18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과 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낮아지는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8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제자들과 대면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먼저 질문함으로 18장이 시작됩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질문했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접속사나 조사를 자주 뺍니다. 조사를 빼거나 접속사를 빼도 문장이 시작하는데 문단이 시작하는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문맥을 해석하는데도 접속사나 조사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조사하면 의미에 큰 차이를 둡니다. 여기 조사가 어떤 조사가 맨 18장 1절 앞에 있었냐면요. 그렇다면 이라는 조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제자들이 그 설명 가운데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서 이런 접속사나 조사를 하나 빼먹으면 앞 문장과 연결되는 고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원문에 봤을 때는 이 그렇다면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에 비추어서 꼭 바로 앞에 부분 17장 하반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가를 베이스를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 보면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사람들이 성전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반세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받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아니 베드로가 먼저 물었겠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냐? 아들에게서냐 백성에게서냐?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걷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문맥상 여기서 아들들은 제자들을 지칭하거든요. 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왕자로 등극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등극한 수준이 아니라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고조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주어진 게 없으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거 특권이 하나 주어지자마자 12명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순위를 가리자. 누가 가장 큰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말았으면 다행이었는데 역시 용감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질문이 요구하는 바는 지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안 하시고 본질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로 청각적인 효과 이전에 시각적인 효과를 먼저 사용하시죠.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팽팽한 긴장감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방금 전에 웃고 예수님이 방금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 말씀하시고는 지나가던 아이를 붙잡아서 중간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엔 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가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 그 기반을 전부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그러한 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다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지위에 대해서 논하는데 주님이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돌이키라 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극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시진 않지만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 나올 때 주님이 항상 돌이키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을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이 축복론이 상당히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넓은 평수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어진 집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돌아다니고 전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됐죠? 성 밖에 개털 모자 쓰고 있는다고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듣고 앉아서 상금론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오셨다면 동일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너희의 관심이 그곳을 향하느냐 너희는 결단코 천국을 대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금론은 여기 18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금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금론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큰 자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은 자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등급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론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지금은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면 들키면 죽잖아요.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잖아요.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상급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천국이 너에게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상급론이라는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전부 다 이 상급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이 낼 테고요. 적게 맡기신 사람들은 적게 내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도 불평등한 삶을 산다면 천국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돌아다 보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품입니까? 아이들처럼 착하고 부모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저번에 한번 잠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은 착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본능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의 본질적인 대답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지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이 질문한 대로 지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그죠? 낮은 자잖아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12살이 지나야 인간으로서 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전적으로 부모의 소유권, 부모에게 절대적인 복종 이외에는 인권 자체가 주장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아이들이 죽고 사는 건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큼 취약한 사람들이, 집단들이 없었던 시절이 오랜 과거의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은 지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위로 가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 말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낮아져야 하고 삶의 방향이 낮아지는데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낮아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높아지려고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관심이 낮아지는데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겁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일이 그렇다라는 걸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껏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복 받으면 그 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면 제가 볼 땐 천국을 못 가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 낮아진다, 지위가 낮추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까? 사장님이 자리를 내어놓고 신입사원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낮은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낮아진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해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잖아요. 들리긴 하는데 이걸 수용하면 여러 가지 손해를 입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수용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해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20장 25절에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아예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낮아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교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결정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누구나 크고자 한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낮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함이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원리랑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낮춘다라는 개념을 20장 25절 이하에 섬긴다는 개념을 대체하고 계신 겁니다. 낮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죠. 단지 높아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그 말씀을 전개해 오신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읽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의 섬김, 종은 본질이 섬김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사역의 주 핵심을 다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냥 섬길 수 없거든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섬기지 않아요. 자기 소유, 자기 수요를, 수고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의 섬김, 섬김의 절정이 대속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주의 말씀도 귀에도 들었고요.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섬김이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들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못 깨닫고 다 가버리잖아요. 싫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다시 일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뭐 하셨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쭉 펴오면서 봐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티나는요, 우린 요즘 수평적인 관계니까 뭐 세족식 하면서 발 씻겨주고 한번 울고, 지금 그런 이벤트로서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팔레스티나는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만 주인의 발을 씻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종이 된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인성 노동이에요. 이방인 중에 노예로 온 사람들에게만 발을 씻겨요. 지극히 낮은 인생들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집 있는 선생이지만 낮은 종이 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함으로 너에게 다시금 가르친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몇 가지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야 한다. 두 가지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섬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섬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 섬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금 3절과 4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낮아짐의 원리가 섬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개인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란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이 마태복음을 창세기 18장 서두에 삽입 구절로 사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옴니버스식으로 설교를 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까 하거든요. 아니, 창세기로 돌아갈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한 부분만 따로 빼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신약은 대부분 1장부터 26장 끝장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제 전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중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걸 해석해버려요.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져서 사실 이 마태복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여러분에게 전제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걸 이렇게 하고 끝날 소지가 나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다시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바가 아주 뜬구름처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십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 묻지 않은 제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일을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물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차원적인 수준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유관하다고 해요. 성경이 그런 걸 물었다고 합니까? 그건 1단계잖아요.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번이나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소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한번 했다고 묻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줬게요. 사울이 10년간 죽이려고 하는 어느 날 사울이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잖아요. 그 들어갔던 동굴이 600명이 다 모여서 피난했던 그 동굴 하마튼 들어갔던 거예요. 600명이 얼마나 숨 죽이고 있었을까요? 물론 거리가 좀 있었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동굴들이 얼마나 큽니까? 들어갔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에게 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그래, 맞다. 3,000명만 올라가게 해라.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했던데 3,000명을 안 올려보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계시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셔서 계시합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 점을 치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로 점을 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껏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실행화시키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묻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성경에 적혀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미신이에요. 수도 없이 오랜 날 동안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어서 살아온 날들이 숱하고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나를 맞춰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 첫 걸음들을 떼고 그 걸음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이 그 삶이라는 걸 오늘 나누고 싶어서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만, 작은 사람들을 높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겠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를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섬기고 작은 자를 높이 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마치, 설교가 마치면 잠시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말로는 맡긴다라고 낮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자신만을 향해 높아지고 우리의 아침과 우리의 안락과 평안을 내려가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데, 근본적인 것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과 성경,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 주의 인도하심을 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람이 되고 복을 달라고 외치는 이때에 가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이 믿음 주께서 그분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이어서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쓰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